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 서시베리아의 탄광 도시인 케멜로보주의 한 쇼핑몰에서 어제 불이 나 적어도 64명이 숨졌습니다. 화재는 이날 오전 케멜로보 시내 4층짜리 쇼핑몰 윈터체리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인 트램펠린실에서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대부분 어린이들로 4층 영화관에서 발견됐고 아직 10여 명이 실종됐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화재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불이 시작된 트램펠린실에서 한 어린이가 라이터로 고무에 불을 붙여 다고 주정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관 230여 명과 소방차 50여 대가 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여 이 과정에서 20명이 구조되고 1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시진핑 국가주석의 특사로 러시아를 방문합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왕이 국무위원이 시 주석 특사로 내일부터 이틀 동안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위원 승진 이후 처음인 왕이 특사의 이번 러시아 방문은 최근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화 대변인은 왕이 국무위원의 이번 러시아 방문은 양국 관계가 고도로 높은 수준이며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왕이 국무위원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을 포함해 러시아 정부 당국자 들과 회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관계는 앞으로 새로운 우호적인 기회를 맞이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외교부도 오늘 왕이 특사의 방문 계획을 언급하며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계획 등 양국 간 주요 정치 일정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자유무역협정 FTA 개정과 미국의 철강 관세 부가국 면제 협상에서 합의를 이뤘습니다. 양국은 미국의 자체 안전 기준을 충족한 경우 한국 시장에서 수출할 수 있는 미국산 자동차를 업체당 현행 2만 5천 대에서 5만 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화물 자동차 관세 철폐 기간을 현행 2021년에서 2041년으로 20년 연장했습니다. 미국은 또 외국산 철강 관세 25% 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지난 3년 동안 한국산 철강 수출량의 평균 70%에 해당하는 수준에서 수출 할당량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스티븐 무느신 미국 재무장관은 어제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미국과 한국이 매우 생산적이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합의를 이뤘다면서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으로 보내는 철강의 양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아프가니스탄 무장반군인 탈레반에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존 니컬슨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니컬슨 사령관은 영국 B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아프간 사태를 불안하게 만드는 러시아 측의 움직임을 목격했다며 러시아의 무기류가 타지키스탄 국경을 거쳐 탈레반으로 흘러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아프간에서 활동 중인 이슬람 수니파 무장세력 IS의 수를 크게 부풀려 이야기하면서 이들과 경쟁하는 탈레반의 활동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프간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성명에서 니컬슨 사령관의 발언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탈레반 대변인도 어떤 나라로부터 무기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며 적은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전투기가 타이완 해협에 인접해 비행함에 따라 타이완 항공기가 오늘 출동해 대응 비행을 실시했습니다. 타이완 군 당국은 성명에서 중국 정찰기와 수호의 전투기, 항공기 등 여러 대가 타이완 해협 위를 비행해 항공기를 출동시켜 이들이 기지로 돌아갈 때까지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타이완 국방부는 21일 중국의 라오닝항 함모 정담이 타이완 해협에 진입해 군함과 군용기를 보내 움직임을 감시 추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미중 관계가 최근 무역 문제 등으로 악화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타이완의 분리 시도에 강력한 공개 경고를 한 뒤에 나왔습니다. 이집트에서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치러집니다. 이번 선거에는 압델 파타 엘시시 현 대통령과 무사 무스타파 무사 가드당 대표 등 두 명만 출마한 가운데 LCC 현 대통령의 재선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재선을 기정사실로 여기고 있는 LCC 대통령 측은 투표율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일부 야당들은 선거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유권자들의 선거 불참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3월 26일 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이 올해에도 표결 없이 채택됐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 결의안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 백악관 안보 보좌관에 존 볼튼 전 유엔 대사를 임명한 데 대해 미국 내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말한 비핵화는 매우 오랜 과정을 의미하며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전 국무부 일본 한국 담당 부차관보가 내다봤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도에서 10도, 낮 최고는 8도에서 24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m, 서해에서는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2003년부터 매년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책임 규명을 강조해온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이 올해에도 표결 없이 채택됐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이 식량보다 핵 개발을 우선시한다는 내용 등 다양한 인권 유린을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게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7차 총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규탄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는 동의, 컨센서스 형식으로 채택했습니다.
May I take it that the resolution L29 may be adopted without a vote? It is so decided.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으로 작성한 이번 북한 인권 결의안은 북한에서 자행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부에 국내외에서 자행된 인권 유린과 범죄를 인정하고 모든 인권 유린과 범죄를 중단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강제노동과 고문, 성폭행 등 수용소와 관련된 모든 인권 유린을 중단하고 모든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해 정치범들을 석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수감자들에게 통신의 자유와 영사 접견 등 보호를 제공할 것을 촉구했으며 북으로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자국민들의 식량 접근 문제보다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비롯한 군비를 우선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인도주의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엔 총회가 지난해 채택한 결의안에서 안보리의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을 계속 고려하도록 권고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이뤄진 남북 간 대화를 환영한다며 이산가족 상봉과 서신 교환, 고향 방문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결의안은 투표 없이 채택됐지만 중국은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L29, the resolution, does not meet the above objective. Therefore, we cannot join the consensus on this.
중국 대표는 현재 한반도 상황에 긍정적 변화가 감지되고 있고 상황이 더욱 나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당사국이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결의안은 이러한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번 결의안에 대한 컨센서스에 동참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 인권 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며 북한 인권 상황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번 결의에서 북한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남북 대화를 포함한 대화의 중요성에 주목한 점을 평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의안 초안을 공동 작성한 일본 역시 이날 외교부 성명을 통해 컨센서스로 채택된 점을 환영한다며 납치 피해자 문제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올해 채택된 결의는 납치 문제를 포함한 인권 유린을 멈추기 위해 북한이 당장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일본인을 비롯한 모든 납치 피해자들을 조속히 돌려보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유엔 인권이사회는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가 지난 2003년에 처음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뒤 매년 결의안을 채택해오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 백악관 안보 보좌관에 존 볼튼 전 유엔 대사를 임명한 데 대해 미 전직 당국자들은 엇갈린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외교 문제에 있어 강경하고 엄격한 성향이 북한과의 협상에서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대통령에게 각종 현안과 관련해 중재 역할을 해야 하는 안보보좌관이라는 직책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미 전직 당국자들의 반응을 정리했습니다.
볼튼 백악관 안보보좌관 지명자와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볼튼 지명자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단호하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낼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Very forceful personality. A very, very tough negotiator. And so I think in terms of the North Korean talks,
와일더 전 보좌관은 2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볼튼 지명자는 상당히 똑똑하면서도 강하고 엄격한 협상가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HR 맥메스터 보좌관과는 뜻이 맞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면서 언론에 나와 자신을 제대로 방어해줄 인물을 찾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 볼튼보다 적합한 사람은 없어 보인다는 것이 와일더 전 보좌관의 설명입니다.
The president obviously likes people who go out and defend him on television. And John Bolton has been doing that.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 역시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볼튼 지명자를 잘 알고 있다면서 좋은 백악관 안보 보좌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볼튼은 상황을 앞서 주도하는 인물일 뿐 아니라 군축 협정과 핵 관련 사안 등 안보 문제에 있어 정통하다는 설명입니다.
I know John Bolton. I think he'd be very good as a national security advisor. He knows the issues. He's very proactive.
하지만 볼튼 지명자가 백악관 안보 보좌관 직책에 적합하지 않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조정관은 안보 보좌관은 대통령에게 국방부와 국무부, CIA 등 각부 각처의 정책 등 사안에 대해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전달해야 하는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I don't know that he's very well suited to be national security advisor because national security advisor is somebody who has to present the president with options, who has to adjudicate.
볼튼이 관련 사안에 대해 깊은 지식과 철저한 준비성을 갖고 있지만 중재보다는 언쟁에 능한 활동가 성향이 안보 보좌관 직책을 맡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역시 볼튼 지명자의 이 같은 행동가 성향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볼튼 지명자는 자신이 속한 행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왔고 외교 안보에 있어 늘 비현실적인 행동만 촉구하고 책임지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I want to point out that Bolton has never been responsible really for anything. He has always been a sort of in-house critic. In the administrations he's been in.
그러면서 외교 해법을 믿지 않는 볼튼을 백악관 안보 보좌관으로 지명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이 훨씬 더 강경해졌다는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또 다른 무대로 들어서는 중이라며 이는 아마도 위험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Well, I think it will mean a much more hard line profile for foreign policy. Mr. Bolton does not believe in diplomacy.
수미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담당 선임 연구원 역시 비슷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볼튼은 수십 년 동안 북핵 위기를 풀기 위한 해결책으로 정권 교체를 주장해 온 만큼 전반적인 북한 정책이 더욱 강경해졌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만약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이마저 실패로 돌아간다면 남은 카드는 별로 없다면서 한반도의 군사 충돌 가능성에 우려를
John
표했습니다.
John Bolton for decades have been talking about regime change as the ultimate solution to the North Korean crisis.
또 행정부 내에서 중재 역할에 나설 수 있는 인물은 이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유일하다며 회담에서 성과가 얻어지지 못하면 대북 정책은 더욱 매파 성향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Only moderating influence will come from Secretary Mattis, but there is no one else counseling President Trump.
반면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교체 결정이 조만간 열릴 가능성이 있는 미북 정상회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대통령이 회담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내야 할지 잘 알고 있는 만큼 큰 변화를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전략은 이미 완성됐고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날 것이라고 언급했고 대통령은 미국과 동맹국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 파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president said he's prepared to meet with Kim Jong-un and that will go forward. I think the president knows what, you know,
세이모 전 주장관도 이번 지명 결정이 미북 정상회담이나 대북 정책에 대한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시도는 아닌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맥메스터 보좌관 역시 북한 문제에 있어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온 만큼 정책 전환 목적보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맥메스터 보좌관 사이의 불편한 관계를 교체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He didn't feel that comfortable with McMaster. He found him annoying. And so the reason for the change may have very little to do with that.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폼페오와 볼튼 지명자를 매파 성향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그들은 다만 미국과 동맹국의 이익에 반하는 상황이 펼쳐지면 기다리지 않고 행동에 나서는 것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의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존 볼튼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된 것은 미국의 동맹국들에게는 기쁜 소식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이 대북 군사 행동을 위한 준비 작업이라며 우려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존 볼튼 전 대사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한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이 미국의 동맹국들에겐 기쁜 소식이라고 전했습니다. 공화당 중진인 그레이엄 의원은 23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같이 밝히며 미국의 적들에겐 안 좋은 소식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또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볼튼 전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도록 도울 세계관을 갖고 있다며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 탑재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갖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믿고 있는 인사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볼튼 전 대사는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도록 막을 마지막 수단으로 선제적 군사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는 유일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북한에 자신은 다르다는 점을 확신시켰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은 볼튼 전 대사를 잘 알고 있다며 그는 국가안보보좌관으로 훌륭한 일을 해낼 탁월한 선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일부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다른 평가를 내놨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22일 성명을 통해 볼튼 전 대사를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한 것은 미국인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충돌을 준비하고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볼튼 전 대사는 의회와 미국인들을 이라크 전쟁으로 호도하는 정보를 정치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며 이란 폭격과 북한의 도발이 없는 상황에서 대북 선제 타격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인사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장과 볼튼 전 대사를 각각 국무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최악의 충돌을 지지할 예스맨으로 가득한 전시내각을 구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버니 샌더스 민주당 상원 의원도 이날 트위터에 볼튼 전 대사는 미국을 처참한 이라크 전쟁으로 잘못 이끌었다며 그가 북한과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을 지지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2005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로 인준되기에 너무 극단적인 인사였다며 지금 국가안보보좌관이 되기에도 완전히 잘못된 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으로 임명된 존 볼튼 전 유엔 주재 대사는 오랫동안 북한 정권에 매우 강경한 대응을 촉구해왔습니다. 북한 정권과는 대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권 교체와 무력 사용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가안보보좌관 임명이 발표된 뒤에는 과거 발언을 다 잊으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볼튼 전 대사가 북한에 대해 그동안 어떤 발언을 했는지 김영권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1월이면 만 70살이 되는 볼튼 전 대사는 워싱턴 정계에서 외교 사안에 대해 초강경 보수 인사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워싱턴과 이웃한 미 동부 볼티모어 출신인 볼튼 전 대사는 26살에 예일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고 레이건 행정부 때부터 공직을 시작했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4년간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담당 차관을 맡으면서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 PSI를 설계했고 2005년엔 유엔 주재 미국 대사로 기용돼 대북 제재를 주도했습니다. 특히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1718호 채택을 이끌어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볼튼 전 대사가 북한 문제로 주목을 받은 때는 2002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의 평양 방문으로 북한이 비밀리에 개발한 우라늄 농축 논란이 커지자 국무부 차관이었던 볼튼 전 대사는 러시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북한과 협상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We saw no purpose in negotiations until they had visibly and concretely eliminated their uranium enrichment program.
북한 정권이 신뢰를 어겼기 때문에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제거할 때까지 협상하지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특히 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인 최대의 압박을 이때 이미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President Bush has made it very clear he wants to resolve this matter peacefully and through the exertion of diplomatic, the maximum amount of diplomatic pressure.
부시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평화적이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해결하길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북한에 최대 규모의 외교적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강조한 겁니다. 미 외교 전문지 Foreign Policy는 당시 볼튼 전 대사가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과 북한의 정권 교체 추진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의 행태는 불량 국가와 외교적으로 일할 수 없다는 걸 입증했기 때문에 필요하면 군사적 해법을 동원해 정권을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불량 정권과는 대화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이나 무력 사용을 통해 정권 교체를 추진해야 한다는 볼튼 전 대사의 입장은 10년이 훨씬 지난 최근까지 계속됐습니다. 볼튼 전 대사는 지난 2015년 2월 워싱턴에서 열린 디펜스 포럼 강연 뒤 VOA에 북한에 김씨 정권이 존재하는 한 비핵화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25년 동안 핵포기 약속을 한 뒤 경제적 지원을 얻기 위한 조치만 반복했고 그들의 거짓은 이미 경험을 통해 드러났기 때문에 유일한 해법은 한반도 통일이란 겁니다. 지난해 9월 3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선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은 유일한 방안은 북한의 정권을 끝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외교나 제재를 더 해야 한다거나 중국에 대한 제재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북한 정권에 핵무기를 늘릴 시간만 더 주는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달 첫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하자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가운데 최고였다며 특히 북한과 이란 비판은 연설의 백미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볼튼 전 대사는 특히 지난해 말부터 언론기고와 연설을 통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군사적 해법을 자주 언급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열린 공화당 행사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때가 곧 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지난 2월 월스트리트저널 신문 기고에선 무력 사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핵무기 위협이 임박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겁니다. 지난달 26일 VOA와의 인터뷰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Yeah, I just think we've run out of time. If you say a handful of months.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대북 군사 행동은 반드시 북한 정권이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갖추기 전에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북한 정권이 대화 의지를 내비친 건 선전 전략으로 일축하면서 북한 정권과의 대화는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틀 뒤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를 통해 세계 역사에서 선제적 자위권 행사의 고전으로 불리는 캐롤라인 테스트를 자세히 설명하며 거듭 대북 선제 타격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2일 국가안보보좌관 임명이 확정된 뒤 가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선 그동안의 한 발언은 다 지난 일이라며 강경 발언을 삼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역할은 정직한 중개인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폭넓은 선택 방안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이 선포한 대중국 무역 전쟁이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미중 두 나라의 대립과 갈등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중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미국의 조치가 북한 핵 문제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는 건가요?
예,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국 무역 불균형 문제에 대처해온 과정을 보면 정치적 판단이 개입됐던 것이 확연합니다.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협력과 교역 관련 조치를 연계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해왔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 뉴욕타임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아예 중국이 무역 문제에서 우리를 매우 아프게 하지만 무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쟁이라며 그래서 우리는 중국을 매우 부드럽게 대하고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무역이 전쟁보다 더 중요하다는 쪽으로 생각을 바꾼 건가요?
그런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무역 전쟁을 선포한 건 한반도 정세와 무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이 대화에 응하도록 최대 압박을 가하는 국면에서는 중국의 협력이 절대적이지만 지금은 미북 간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등 상황이 크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북핵 문제에 관한 중국의 역할이 이전에 비해 줄었다는 건가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한 최근의 국면 전환에서 중국의 역할 또는 협력 필요성이 이전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습니다. 중국의 협력을 여전히 평가하면서도 무역 분야에서 초강경 조치를 취한 것은 그동안 발언과 상치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중국의 경제적 침략을 표적으로 하는 각서에 서명하면서 중국은 북한 문제에서 우리를 많이 돕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관한 중국의 협력에 대해 자주 상반되는 평가를 하지 않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가령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29일 트위터 글에서 중국은 북한과 관련해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저 말뿐이라며 강하게 비판합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다시 중국의 협력에 만족한다고 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입장 변화는 몇 차례 되풀이되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중국에 대한 무역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 북핵 문제와 관련이 있었던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과 두 달여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 돕는다면 적어도 일정 기간은 무역 문제를 약간 다르게 봐줄 수 있다. 그게 내가 해온 일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태도와 미국의 대중 무역 정책을 명백하게 연계한 것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보복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북한 문제에 관한 협력도 포함이 될까요?
당장 미중 간 북핵 문제 협력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중국의 대북 제재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이행하는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확전으로 치달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국이 북핵 문제에 관한 미국과의 공조나 협력을 대미관계의 지렛대로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근 변화가 강력한 제재의 결과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제재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결정적이지 않은가요?
맞습니다. 북한은 안보리 대북 결의에 따라 현재 전체 수출의 90% 그리고 석유류 수입의 절반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 버티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는 중국의 역할이 가장 컸습니다. 북한으로 유입되는 현금과 식량, 원유의 90% 이상을 중국이 떠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기회 있을 때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죠?
예,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등 미국에 크게 양보했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이에 대해 평가할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이런 마당에 중국을 경제적 침략자로 규정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중장기적으로 북한 문제를 포함한 미중 간 협력 전반에 적잖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바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위협에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국제규범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전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국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오바마 전 대통령은 25일 북한이 진정한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날 도쿄에서 비정부기구가 주최한 국제포럼에서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추구했고 김정은이 더 많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영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는 전달 체계 능력을 개발할 것이라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만족할 만한 진전을 보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인식해야 할 매우 중요한 점은 개별적으로는 어떤 나라도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것만큼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한 노력이 여전히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일본뿐 아니라 중국 등 여러 나라들이 단독으로 행동하는 것보다 함께 북한에 대한 압박에 나서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오바마 전 대통령은 북한과 핵 협상을 하기가 어렵다며 이는 부분적으로 북한의 고립으로 대북 무역 제재와 여행 제재 같은 지렛대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국제규범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전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국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과거 미국이 이란의 핵무기에 대해 했던 노력이 성공적이었던 것은 거기에 더 많은 지렛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는 함께할 상업이나 여행이 거의 없다며 이는 북한이 협상에 덜 얽매이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항상 북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선호했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 비용이 엄청날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최대 압박 캠페인은 계속된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전략적 인내의 시기는 끝났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전략이 작동하고 있는 것을 전 세계가 목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펜스 부통령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하고 미국과 동맹들을 위협하는 것을 중단할 때까지 대북 최대 압박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will not relent in bringing maximum pressure until North Korea abandons its nuclear program once and for all and ceases to threaten the United States.
펜스 부통령은 22일 뉴햄프셔주에서 열린 공화당 모금 행사에 참석해 북한 문제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동맹에 대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이 행정부 내에서는 전략적 인내가 끝났다는 점을 아주 처음부터 명확히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President Trump made it clear from the very beginning that under this administration, the era of strategic patience is over. And as the world has witnessed, President Trump's strategy of
그러면서 전 세계가 목격했듯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압박 전략은 작동하고 있으며 진전이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펜스 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이란을 언급하며 이란 핵 합의를 인증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We made it clear we will no longer tolerate Iran's destabilizing activities in the region and the United States will no longer certify the disastrous Iran.
미국은 영내에서의 이란의 불안정한 행동들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으며 미국은 제안과 같은 이란 핵 합의를 더 이상 인증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합동 군사훈련을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중립국 감독위원회가 관례대로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참관합니다. 중감위 스웨덴 대표를 지낸 마츠 앵그먼 전 공군 소장은 22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중감위는 훈련을 감독하는 게 아니라 관측을 통해 투명성 확보와 신뢰 구축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은경 기자와 함께 중가미의 역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립국 감독위원회가 어떤 역할과 임무를 수행합니까?
네, 중립국 감독위원회는 1953년에 한국전쟁 정전협정에 따라 탄생했습니다. 남북한의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감시하기 위해 설치된 건데요. 당시 북한과 중공은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를, 유엔은 스웨덴과 스위스를 추천해 4개 나라로 중감위가 구성됐습니다. 하지만 냉전이 끝나고 동유럽 공산체제가 무너지자 북한은 1993년에 체코, 1995년에 폴란드를 각각 철수시킨 뒤 중립국 감독위원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엔이 추천했던 스웨덴과 스위스만이 임무를 계속 수행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5월까지 중감위 스웨덴 대표를 지낸 마츠 앵그먼 전 공군 소장은 22일 BOA에 지난 세월 동안 안보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면서 중감위의 일부 역할과 임무도 크게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The security environment over the years since 1953 has changed rather significantly. So
가령 정전협정에는 미국과 한국의 합동군사훈련에 대한 중감위의 참관 임무가 전혀 없었지만 지금은 참관이 주요 임무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 중 중감위의 가장 바쁜 시기가 미국과 한국의 연합훈련 기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앵그먼 전 대표는 유엔사령부가 지난 2010년부터 공식적으로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연합훈련 참관과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확대 임무를 부여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감위가 그러면 유엔사령부의 명령을 받아 움직이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중감위는 유엔 사령부와 협조 관계이지 명령을 받는 예하 기구가 아닙니다. 유엔 사령부는 정전 협정에 따라 협정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중감위는 독립적인 기구로서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앵그먼 전 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중감위는 누구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미한 연합 훈련에 관해 중감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연합훈련을 참관한 뒤에 훈련이 공격이 아닌 방어적 훈련인지 확인해서 독립적인 보고서를 유엔 사령부에 제출하는 겁니다. 앵그먼 전 대표는 훈련을 감독하는 게 아니라 관측하는 게 중감위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nd I think it's important to mention to observe, not to supervise. Because the role for NNS is to observe the exercises.
이런 과정을 통해서 훈련이 정전협정 정신에 근거해 방어적으로 하는지를 확인한다는 겁니다.
중감위가 모든 연합훈련을 참관해서 일일이 확인 작업을 합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중립국 감독위원회 소속 군인은 스웨덴 5명, 스위스 5명, 이렇게 10명에 불과합니다. 10명이 통상적으로 한 달이 넘는 연합훈련을 모두 참관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게 중감위 측의 설명입니다. 앵그먼 전 대표는 이 때문에 미국과 한국 양국과 협의해서 초청이 가능한 주요 훈련 위주로 중감위가 참관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군과 한국군이 훈련을 어떻게 준비하고 목적은 무엇인지, 훈련 시나리오가 모두 방어적 성격인지를 자세히 관측해서 보고서를 작성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감위가 원하는 모든 훈련을 다 관측할 수 없다면 투명성 차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네, 사실 그런 난해한 부분이 실제로 있습니다. 하지만 중감위의 연합훈련 참관은 정전협정이 부여한 의무가 아닙니다. 유엔 사령부가 스웨덴과 스위스에 참관을 요청했고 두 나라가 이를 수용해 실시하는 추가 활동이기 때문에 중감위가 미군과 한국군에 뭔가를 강요할 권한은 없다고 앵그먼 전 대표는 설명했습니다.
We don't have an enforcement mandate. We can ask to be allowed to visit certain.
게다가 군사 분야는 기밀이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중감위가 1급 비밀이나 민감한 사안에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앵그먼 전 대표는 그러나 자신이 스웨덴 대표로 복무했던 2015년부터 2017년 5월 사이에 유엔 사령부와 한국군은 모두 중감위의 훈련 접근을 매우 호의적으로 허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감위는 그러면 어떤 목적에서 이런 활동을 하는 건가요?
네, 신뢰 구축과 투명성 때문이라는 게 중감위 측 설명입니다. 안데르스 그랜스타드 전 중감위 스웨덴 대표는 과거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군사력의 투명성을 알리기 위한 역할을 강조했었습니다. 미군과 한국군이 북한을 선제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방어적 차원에서 억제력을 갖출 뿐이라는 사실을 투명하게 관측하고 보고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앵그먼 전 대표도 제3자 입장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은 남북한의 신뢰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중감위가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유엔 사령부의 임무를 중립적으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에 대해서도 독립적으로 조사할 권한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중감위가 독립적으로 정전협정 위반을 조사할 권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유엔 사령부는 정전협정 위반 사안을 조사할 때 통상적으로 중감위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중감위가 조사에 참여할 경우 결과에 더 신뢰가 갈 수 있다는 거죠. 앵그먼 전 대표는 이런 역할을 의사의 진단에 비유했습니다.
It's like when you go to see a medical doctor, he gives you one answer and then you go.
환자에 대한 의사들의 진단이 서로 다르거나 한 곳에서만 진단을 받는 것보다 추가로 진단을 받을 때 더 신뢰가 가는 것처럼 중감위도 그런 신뢰를 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북한이 그동안 정전협정을 얼마나 많이 위반을 했나요?
한국 국방부가 지난 2013년 발표한 국방백서를 보면 43만 건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대규모 침투와 국지 도발이 3천 건에 달합니다.
북한이 정전협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북한 정권은 이미 1990년대부터 공개적으로 정전협정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혀왔습니다. 특히 지난 1991년에 군사정전위원회 유엔군 측 수석대표로 한국군 장성인 황원탁 소장이 수석대표로 임명되자 회의 불참을 선언하고 중감위 보고서 제출도 중단시켰습니다.
북한은 미국 등 외세 침략 기도 때문에 핵미사일 개발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왜 협정을 인정하지 않는 건가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 미군을 철수시키려는 게 의도라고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 등 많은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30년간 유엔군 사령관 특별 고문을 지낸 이문항 씨는 과거 저희 BOA에 북한은 회의 때마다 미군 철수를 위해 미국과 북한의 평화협정을 요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미군 철수하는 거, 그냥 핵 문제, 미군의 핵 무기 갖다 철거시키는 거, 이거 그냥 회의할 때마다 그 들고 나와요.
북한은 1994년 다시 평화협정을 요구하면서 군정위 북측 대표단을 판문점에서 철수하며 정전협정은 빈 종이장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어 1995년에 중감위 폴란드 대표단을 철수시켰고 중감위 북측 사무실도 닫았습니다.
그러면 중감위가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은 없다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북한 정권이 정전협정이 명시한 군정위와 중감위를 모두 없애고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를 1996년에 설치하고 공동경비구역 JSA에 무장병력을 투입했기 때문에 대화 채널은 없어졌습니다. 1995년 전에는 중감위 소속 군인들이 자유롭게 남북 공동경비구역을 오갔지만 더 이상 그런 모습도 사라졌습니다. 또 정전협정에 따라 판문점 중감위 건물을 통해 오가던 보고서 교환도 사라졌습니다. 앵그먼 전 스웨덴 대표는 중감위가 지금도 매주 회의를 한 뒤에 한쪽 분량의 결과 통지문을 북측 우편함에 넣고 있지만 북한은 이를 받아가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은경 기자였습니다. 매주 월요일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월 말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데 이어 5월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얼굴을 맞댑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첫 결실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껏 고조됐던 한반도 위기 상황이 어떻게 정상회담 국면으로 대반전을 이뤘는지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이 주도적으로 북한 핵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은 지난해 7월 시작됐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독일 베를린을 방문해 한국 정부의 새로운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밝혔습니다.
나는 앞선 두 정부의 노력을 계승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 연설에서 한국은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며 북핵 문제에 대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북한의 안보 경제적 우려 해소, 북미 관계 및 북일 관계 개선 등 한반도와 동북아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는 7월 17일 남북 군사당국 회담과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을 북한에 공식 제의했습니다. 이는 군사 분계선에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중단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구상에 따른 첫 번째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뿐 아니라 미국의 반응마저 시큰둥했습니다. 쇼은 스파이서 당시 백악관 대변인은 남북회담 제안에 대한 질문에 한국 정부에 물어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북한과 대화를 위해 충족돼야 할 모든 형태의 조건들이 우리가 현재 있는 곳에서 명백히 멀리 떨어져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도 문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은 환영 매체인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북남 관계 개선에 도움은커녕 장애만을 더 쌓는 장꼬대 같은 궤변들이 열거돼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북한의 군사적 긴장과 대결 구도 속에서 문 대통령이 설 땅은 별로 없었습니다. 지난해 북한은 17차례에 걸쳐 모두 20여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완전 파괴, 늑다리, 선전포고 같은 거친 언사를 구사하며 설전을 벌였습니다. 지난해 10월 21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발표한 성명입니다.
우리 국가의 완전 파괴라는 역대 그 어느 미국 대통령에게서도 들어볼 수 없었던 전대미문의 무지막지한 미치광이 나발을 불어댔다.
전환점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마련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에 평창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을 제의한 데 이어 9월 21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참가를 촉구했습니다.
100km를 달리면 한반도 분단과 대결의 상징인 휴전선과 만나는 도시 평창에 평화와 스포츠를 사랑하는 세계인들이 모입니다. 세계 각국의 정상들은 우리와 화합의 인사를 나눌 것입니다. 그 속에서 개별식장에 입장하는 북한 선수단, 뜨겁게 환영하는 남북 공동 응원단, 세계인들의 환한 얼굴들을 상상하면 나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로부터 석 달 뒤인 1월 1일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평창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혔습니다.
우리는 대표단 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을 활용해 미북 간 대화의 물꼬를 트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2월 10일 올림픽 개회식 참석자 방한한 북한 김여정 특사와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의 회동을 주선했습니다. 그러나 북측이 면담 2시간 전에 이를 취소함으로써 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3월 5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을 특사로 평양에 파견했습니다. 평양에 간 정의용 실장은 김정은 위원장과 4시간 넘게 면담하면서 비핵화를 의제로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발언을 끌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정의용 실장입니다.
북측은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의용 실장을 워싱턴으로 보냈습니다. 3월 8일 백악관을 방문한 정의용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와 함께 가능한 빨리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구두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정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보니 솔직하고 진정성이 느껴졌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설득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좋다 즉각 만나자며 정 실장에게 한국 대표의 이름으로 백악관에서 직접 발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정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5월 안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President Trump appreciated the briefing and said he would meet Kim Jong-un by May to achieve.
이처럼 한국 정부가 우여곡절 끝에 미북 대결 상황을 극복하고 정상회담을 청사시키자 국제사회와 언론은 문 대통령에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모자를 벗고 경의를 표해야 한다고 밝혔고 영국 BBC 방송은 만약 문 대통령이 핵전쟁 위협을 줄인다면 노벨 평화상을 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미국과 북한을 정상회담 테이블에 앉히는 데는 성공했지만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잇따라 개최되는 두 달 사이에 한반도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이 기회를 제대로 살려내느냐 여부에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운명이 걸려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지 오늘 26일로 8주년이 됐습니다. 북한 소행 여부를 놓고 재조사를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유족과 생존 장병들은 이런 논란 자체가 또 다른 상처가 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함지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천안함 승조원이었던 아들 고 안동엽 병장을 잃은 안시영 씨는 여전히 후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해군보다는 육군이 두 발이 땅에 닿고 땅이 넓으니까 이 해군 정말 반대했어요. 저요.
제8주기 천안함 용사 추모식 행사를 하루 앞둔 25일 BOA와 만난 안 씨는 아들이 떠난 지 8년이 지났지만 그때의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의 해군 입대를 끝까지 반대하지 못한 게 후회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안 병장이 떠날 당시 나이는 23살, 해군 입대 약 1년 만이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이게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옛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부모는 어떤 웃고 자식은 어떤 웃는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가슴에 묻는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했구나 부모들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안 씨는 최근 삶 속에 또 다른 고통이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천안함 사건이 정치 논리와 이념에 의해 흔들리면서부터입니다. 자칫 나라를 지키다 목숨을 잃은 아들의 명예가 실추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실제로 안 씨를 비롯한 천안함 유족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들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의 주목으로 지목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최근 한국을 방문한 건 그중 하나입니다. 유족들은 한국 정부에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한에 대한 공식 해명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받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천안함 사건 재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최근 높아진 점도 유족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출범한 천안함 사건 진실규명 범시민사회 공동대책협의회는 천안함 사건의 진실이 조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국정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의혹을 규명할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2일 한국 청와대에는 천안함 침몰 사고 재조사 청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청원은 과연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에 의한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단 하나라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청원은 7만 2,050명이 참여했지만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필요로 하는 20만 명에는 미치지 못한 채 24일 마감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천안함 침몰 직후 민군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침몰 원인에 대한 분석에 나섰습니다. 합동조사단은 민간 전문가 25명과 군측 22명, 국회 추천 전문위원 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여기에 미국과 호주, 영국, 스웨덴 4개국 전문가들도 합류해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려 노력했습니다. 당시 합동조사단 공동단장을 맡았던 박정희 동국대학교 석좌 교수는 26일 BOA와 만나 이런 과정을 통해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 대한 것은 내가 보기에는 뭐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뭐 미국 조사관들, 사계 조사관들이 왔지만 나는 항상 그분들하고 계속 매일같이 브레인스토밍, 토의를 하는 거야. 이 내용에 대해서 거의 합의를 해가지고 합의점에 이르지 않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는 그런 접근 방법으로 하나씩 하나씩 그 원인을 규명해 나간 거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합동조사단은 인양한 천안함 함미와 함수에 대한 현장과 시뮬레이션 조사 등을 통해 내부 폭발이나 좌초, 피로 파괴 가능성은 낮지만 수중 폭발의 버블 효과와 충격파에 의해 선체가 절단됐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후 쌍끌이 어선을 통해 건져올린 어뢰 추진 동력 장치에서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생존자와 초병 진술을 통해 어뢰의 수중 폭발을 최종 확인했다고 박 교수는 밝혔습니다. 당시 천안함 갑판병이었던 전주영 천안함 예비역 전우 회장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러면 자초했다면 우리는 지금 46명이라는 사람이 전사 안 하고 더 많은 인원들이 살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당시 느꼈을 땐 좌초했으면 천천히 가라앉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배가 엎어졌었고 그리고 물이 막 들어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뭐 사고 당시 때 또 소리도 들었던 소리를 보면 엄청나게 큰 쾅 한 번 소리가 나면서 심하게 세게 부딪히는 느낌이 이렇게 확 났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배가 붕 뜨면서 옆으로 가라앉았었고요. 이제 좌초 같은 사실 저희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이 좌초에 대해서 이야기 들 때가 진짜 화가 많이 나고
그 누구보다도 가까운 곳에서 천안함의 진실을 목격했던 유가족들도 북한의 소행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안심입니다.
암초에 부닥쳐서 뭐 배가 갈라졌다는 운동 또 아니면은 잠수함이 지나가다 옆에서 받았다는 운동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천안함 여기 이 함대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보잖아요, 저거를. 그 힘에 의해서 밑에서 치는 힘에 의해서 이게 다 위쪽으로 이렇게 꺾였더만. 그리고 그 꼭대기 연통은 날아가 버리고 그게 그 겉에 싼 쇠는 굉장히 두껍더라고요. 그게 휠 정도로 이게
유가족들은 정치적 논리에 따라 이미 결론이 난 천안함 조사가 또다시 논란거리로 부각된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고 이상희 하사의 아버지 이성우 천안함 유족 회장은 남북 화해 분위기가 높아가면서 천안함 희생자 가족들의 소외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천안함 폭침은 분명히 북한 수행이다라는 그 입장 표명을 분명히 국민들한테 그걸 밝혀주신다면 이런 어떤 그 남남 갈등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회장은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천안함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천안함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달라는 겁니다. 안 씨 역시 최근 조성되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에 반대하진 않지만 적어도 천안함 문제만큼은 명확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언제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조금 있으면 죽어 이제 67이니까 뭐 20년 안에 죽겠죠 뭐. 20년 안에 이렇게 하면은 죽으면 그때 가서 어떻게 이게 또 판정이 될 것인가 참 아주 궁금해. 나라가 어떻게 변해서 어떤 판정이 날까 하는 게 참 궁금해 진짜요.
BOA 뉴스 함재합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
매일 새벽에 청취 가능한 뷰이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뷰이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중파 AM 1566kHz,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뷰이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www.v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